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세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이 그렇게 교독으로 17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건데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데 그 기쁨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성취감이 주는 기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왜 이 성취감이 주는 기쁨을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어디에서 제일 기쁨을 느끼느냐 했을 때 성취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이 성취한다는 거냐면 큰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작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데 꼭 큰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큰 기쁨이 오는 건 아닌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성취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 생기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알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한국에서 아나운서를 준비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얼마나 되게 어렵습니까? 500대 1, 어떤 데는 막 1000대 1 합니다. 그걸 뚫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여러분 합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막 차오르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요? 왜 아나운서 500대 1을 뚫고 나온 것이 기쁠까요? 1대 2였으면요. 하나도 안 기쁘죠. 500대 1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보세요. 우리는 기쁨이란 걸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는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무엇과 어떤 경쟁을 뚫고 나가서 즉 어려운 시험이라도 쉬운 시험을 통과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어려운 시험이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누가 기뻐합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들어갈 때 사람이 기쁘지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뻐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대부분이 다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기쁨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기쁨인 것이죠. 근데 영적 세계로 들어와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섬김과 기도와 예배라는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즐거워합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취했을 때에 기뻐하더라. 비근한 애로 지난 부흥회가, 여러분 부흥회가 1년 전에 있었죠? 네. 한 달도 안 됐어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부흥회를 딱 열었어요. 목회자가 첫 부임해가지고 야, 부흥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딱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딱 10명이 오는 거예요. 첫날 10명 옵니다. 아, 두 번째 날에는 20명 오겠지. 근데 두 번째 날에 갔더니 8명이 와요. 아, 세 번째 날에 다 몰려서 오시겠지. 이제 한 50명 오시겠지. 그랬더니 6명이 와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입이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8명이 왔어요. 10명이 왔어요. 7명이 왔어요. 근데 8명, 7명, 10명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영적으로 기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명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한 명이 영적으로 뭔가 느껴져서 기쁨을 느꼈다면 그 예배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냥 우리는 비교하는 거죠. 부흥회를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다. 그게 축제지. 부흥회를 했는데 본 예배보다 더 적게 오면은 이게 무슨 부흥회인가? 어느새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느냐? 성취감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취했을 때. 그래서 자꾸 이 성취감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님들과 뭔가 어떤 교회를 행사를 했을 때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면 성도님이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실패감을 느끼면요. 실패하게 되면요. 사람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을 무서워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그 일을 또 내년에 또 한다고 벌써 뭐가 작동합니까? 염려가 작동하는 것이죠. 기쁨을 위하여 그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그 실패가 어디서 오는 거냐? 객관적인 실패가 아니라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못하더라. 그 전보다 못하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고 산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쁨은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성취했을 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걸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취에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1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0명이, 이 70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70명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포함해서 70명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얼굴에 만면의 희색,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돌아온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70인이 기뻐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와서 하는 말이 왜 기뻐했는가?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성취했습니다. 성취하는 그 느낌에 푹 빠져서 이 전도가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신나게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왜요? 누가 항복했다고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성도님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를 왜 안 하냐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응답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으면요. 기도 안 하면요. 손해지요. 세상 바보가 그런 바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보장이 되면, 100% 보장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성취예요. 성취. 성취가 안 되니까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내 몸에 어떤 부분이 막 나아요.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막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취감이 생겨요. 예배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여러분들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난주 빠지셨어요? 여러분 손해예요. 안 오면 여러분 손해예요. 근데 왜 목사가 전화합니까? 오면 손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오면 손해. 그래서 온갖 핑계거리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오늘은 못 가는데요. 이 핑계를 대서 안 올까?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근저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성취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게 얼마나 제자들을 막 펄쩍펄쩍 뛰게 기분 좋게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낼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매우 기뻐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나갈 때는요 매우 우울한 상태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우울했냐면 10장 1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쫙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용기도 그렇게 용기를 안 주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대표 중에 하나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은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요? 자 이번 주 마태복음 시험문이 나옵니다. 나와요. 제가 출제했어요. 양이 나올지 이리 나올지는 몰라요.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이리가 있으면 양을 거두어서 얼른 보호하려고 하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인 양을 세상인 이리 속에다 늑대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내가 너희를 의도적으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얼마나 의기소침합니까? 얼마나 주눅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야. 그런 이야기했어요. 싫어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보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서 기가 죽어서 갔겠습니까? 근데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신들이 항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서 신나게 그 일을 하고 성취감에 만족한 가운데로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 안 됐지만 15명이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방과 후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도사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기도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모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았는데 기도하다가 그만 중학교 1학년짜리 조그만 애가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정확히 알죠.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이 조그만 애가 140도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얘가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힘이 세든지 우리가 막 형들이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붙잡았는데도 한 명이 팔 하나 붙잡는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세졌어요 애가. 아니 기도하다가 뭐가 들어버렸어요?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저희들은. 아니 거룩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귀신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아이를 귀신이 사로잡을 수 있지? 저희가 놀란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애들아 놀리지 마.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대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거야. 믿고 하자. 그 다음부터 계속 한 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귀신이 나갔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 이야기를요 수십 번 수백 번 외치고 외쳤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성취감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무서워하기보다는 귀신이 사로잡힐까 무서워하기보다는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동안 계속 됐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그때 본 거예요. 아 체험이라는 게 성취한다라는 게 그 경험이라는 게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쁘게 돌아온 성취감에 만족스러워서 돌아온 제자들 향하여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왔던 제자들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씩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쁨에 충만해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보았어요. 여러분 뭘 보았다는 건 내가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했다는데 뭘 목격했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았대요. 그러면 누가 사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떨어뜨렸어요? 예수님이 떨어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떨어뜨린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눈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고. 왜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겨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상에서는 귀신이 날뛰면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쥐어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 그 귀신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일으켜 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패배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우리 눈에는 귀신만 보이는데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두머리인데 그 존재가 뒤에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뒤에서 그 사탄과 싸우셔서 사탄을 패배시켰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면 이 귀신들도 누구에게 항복해요? 우리에게 항복하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즉 내가 사탄을 패배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제자들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귀신들을 이긴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이걸 왜 하셨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사탄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세 번에 걸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번 시험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세 번 다 이겨내셨죠. 그때 사탄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잠시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잠시 물러간 다음에 또 제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여러 가지로 수책을 벌인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단이 시몬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 비롯한 열두 제자를 타겟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요구하였다는 것은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밀가부릇 하면 완전히 짓눌렀다고, 짓누르려고 한 것이죠. 누구를요? 시몬을. 또 시몬을 비롯한 열두 제자를 사단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탄과 어떻게 싸우신 거예요? 기도로 싸우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사탄과 싸우는데 이건 비하인드예요. 비하인드. 그러나 전면에는요. 제자들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귀신들과 싸운 거죠. 그 귀신들과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비하인드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귀신들이 힘을 못 썼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요?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거에 만족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그런데 방법을 알아냈어요. 무슨 방법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면 다 해결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다 해결되더라.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병만 생겨도 뭐라고 그래요? 병만 생겨도. 이 병아, 이 못된 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아, 성공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믿음을 더 키워야겠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 물러가, 안 물러가요? 물러가면 좋은데, 안 물러가요. 안 없어져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내가 경험했는데, 왜 다음번에는 안 될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 9장에서도 여러분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밑에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거예요. 공개망신을 당했죠. 공개망신을. 그럼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성공하면은 실패한 걸 잊어버려요. 성공한 거에 도취가 돼요. 그래서 그 성공한 이유가, 성공한 근거가 뭔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도식을 만듭니다. 법칙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요술램프 지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우리 같은 세대시니까 아시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알라딘 요술램프의 특징이 뭡니까? 지니 맞죠? 그 안에 있는 애가. 지나 아니죠? 지니. 옛날에 제가 진화라 했다가 한번 잘못해가지고 진이가 맞더라고요. 그 진이를 어떻게 불러냅니까? 진이야 좀 나와줘 나와줘 합니까? 아니죠. 쓰다듬어주면 나옵니다. 우연히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한 게 아니라 쓰다듬었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아, 이 진이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듬어주면 아는구나. 그 다음부터 계속 알라딘은 쓰다듬어 안 쓰다듬어요. 이것만 쓰다듬으면 자동적으로 자동발사식으로 나와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의 이름으로 여섯 글자. 이 여섯 글자에 파워가 있는 것처럼,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이면 모든 인생사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칙을 만들어내서 이제부터 모든 거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해결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에 성도님들이 빠져버리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살아요. 그 이야기를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앞에 있는 내용, 제자들은 지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탄이, 내가 사탄을 패배시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줬다, 그러면 너희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제가 매우 좀 강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해 줘야죠. 그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이러지 않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기뻐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이겨냈는데 너희들에게 항복한 그 귀신들 때문에 기뻐하지 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독성 때문이었어요. 중독성. 즉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체험이 우리를 중독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심심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외식 음식과 집밥하고 어느 게 더 건강식입니까? 집밥인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외식을 하고 나오면 집밥이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안 맛있어요. 왜요? 외식 음식이 자극적이거든요. 건강생활하지 않고 맛있는 거 다 때려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게 하거든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집에 왔더니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요, 짜다고 해서 소금 줄이죠, 달다고 해서 설탕 줄이죠, 다 줄이니까 뭐예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집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투덜투덜거리잖아요. 맛있는 피자 먹다가 갑자기 쌀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 쌀 안 먹겠다고 옆으로 치워버리잖아요. 어디에 중독된 거예요? 강한 음식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식을 안 시키고 집밥만 계속 먹이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맛있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난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건 중독인 거예요. 중독. 체험인데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체험인데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왜 중독이냐면, 만약 그 성취에서 오는 기쁨에 매료가 됐다면, 성취하지 않았을 때는요,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큰 체험하신 분들이 디프레션,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이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지역교회 가서 설교를 못 듣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우리 분들은 그런 분이 없어 다행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요,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도 좀 세게 좀 하시죠. 세게 했다가는요, 건강 다 잃어요. 건강 다 잃어요. 집밥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그 집밥을 포기하고 외식하는 사람처럼 막 건강하지도 않은 것들 막 집어 넣어가지고 막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이죠. 목회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 자극적인 영적인 음식에 중독돼서 하다가 그게 안 되면요, 안 이루어지면요, 디프레션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요. 너무 심심하다고 그래요. 아, 우리 교회에서 강희진 목사 소개되는데 입에서는 누구 이름이 나와요? 이찬수 목사님 나와요. 자꾸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안 웃으시네. 강희진 목사 앞에 세워놓고 이찬수 목사님 소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보고 누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돼요? 생긴 것부터 다른데, 목소리도 다 다른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좋은 영적인 체험인데 중독이 돼버리면, 거기에 자극받으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못 먹더라. 그 못 먹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너희 이름이, 아니요, 그 앞에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과 어느 게 더 자극적입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거죠. 하늘에 기록된 거는요, 쉽게 말하면 집밥이에요. 늘 들어온 이야기예요. 늘 들어온 이야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너무너무 지겹게 이야기 들으면, 맨날 집에서 먹는 음식, 그 반찬이 그 반찬인 거. 교회 왔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너희 구원 받았어. 누가 몰라요, 목사님? 우리는 구원 받은 거 알아요. 그 이야기 해주러, 그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항복하는 이 자극적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좋은 경험을 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걸 봤으니 얼마나 기도에 뜨거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래, 계속 기도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말 하신 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해 본 적이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너희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미치겠지? 막 펄쩍펄쩍 뛰겠지? 자,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얼마나 기뻐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해 본 적 있어요? 구원받았던 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혹시 아우성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결 안 된다고.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하늘에 기록됐다. 이게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는지 아십니까? 기록된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이름을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 세 글자를 다 쓰셨다고. 하나님 마음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쓰셨다고요. 그러니 누가 와서 그 이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와야만 그 이름을 지울 수 있어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다가 이름을 새겼는데 어떤 존재가 와서 그 이름을, 우리 이름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기록됐다는 건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자기 마음에다가 하나님 마음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셨으면 누가 와도 그걸 지울 수가 없게 확실하게 이름을 쓰셨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반증이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늘에 기록된 것이 기쁘지 않아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데 왜 우리 보고 집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 심심한 걸 왜 먹으라고 그래? 맛도 없는 거. 그러니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세상적인 것인지,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기쁨 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뻤다가 화냈다가 호떡 뒤집듯이 감정이 확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거든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야. 아무리 심심하게 보이고 매주마다 들리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귀에 딱지가 듣게 매주마다 듣는 저 목사님은 저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가 봐.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게 맞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지? 왜 하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다 아는데 왜 또 그 이야기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걸 원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부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오랫동안 계속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런 설교해놓고는 어떻게 교인이 오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이 항복하는 걸 경험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왔죠 여기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름 새기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 그 믿음이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너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완료형을 말합니다. 얻었다 옮겼다 다 완료형입니다. 즉 하늘에 우리 이름이 새겼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왔으니 그 믿음으로 여기에서 함께 예배자로 주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오늘 제가 보세요. 늘 하던 찬송가도 실수하잖아요. 우리 반주장님이 얼마나 갑자기 놀랐을 거예요. 작업대로 또 확인해봤어요. 그 기획곡도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했어요. 기도하시는데 가서 확인하고 고쳐가지고 얼른 알려드렸어요. 당황하실까 봐. 그냥 토요일에 제가 미리 드리거든요. 실수해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서로 품어줄 수 있는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 이름이 새겨졌으니까.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을 텐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38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줄 같이 3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단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단절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이름이 새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와야만 우리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요. 아무도 하나님보다 센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안 지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단절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와야 이걸 끊어낼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관계 단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해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집밥이에요. 심심한 음식이에요. 매주마다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라는 거예요. 좀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서 10년, 15년 동안 쭉 꾸준하게 설교했는데 거다 대고 뭐라 합니까? 그렇게 설교해놓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면 부흥하고 설교를 못하면 부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에 갇혀서 집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영양가를 있게 먹어야 되고 그 집밥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은지를 판단해야 될 성도님들이 엉뚱한 것으로 판단해서 왜 저 집처럼 맛있게 하지 않느냐고 왜 외식하자고 한번 외식을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여도나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취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실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움직이자고 함께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쁨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는 없습니다. 이거 붙들고 현재 좀 어려운 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좀 힘든 거 있어도 이것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덜 나를 사랑해 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좀 덜 관심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냉담해. 아니요,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더 사랑해버리지 뭐 내가 더 관심을 기울여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좀 덜 줬다고 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낙담해서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 그걸 이미 우리는 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그 힘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붙들고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드백이 안 와도 해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접근하기를 어려워하면 그냥 기도만 해줘도 감사하잖아. 기도만 해줘도. 이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트레이시에서 존재하는 이유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기로 오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내다보고 여기에서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뿌듯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깊이 헤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하지요. 그런 우리들을 모아놓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항복시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져서 코를 빠뜨리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 하나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이 힘으로 일어서서 함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